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는 민소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었습니다. 추석 전날 비가 엄청나게 와서 곳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또 햇빛이 나고 또 물이 빨리 빠지고 피해가 났지만 또 그것을 복구해 가면서 그러면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늘 다툼과 갈등, 괴로움과 싸움 이런 것들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관련돼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제사에 관해서도 참여를 해도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갈등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갈등들은 좀 많이 예전보다는 약화된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어디선가 제사 때문에 또 절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어디선가 또 생겨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그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서는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조상은 너를 낳아주지 않았느냐 네가 있게 한 장군이냐 아니냐 그분한테 어떻게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절을 해야 하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갈등, 믿음의 차이에 대한 이런 갈등 이것은 단지 추석 때만, 제사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그의 저서, 위대한 설계라는 저서를 이번에 새로 내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매체를 통해 떠들썩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몸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유명한 석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언하기를 뭐라고 단언하냐면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빅뱅 이론을 만들고 그 빅뱅 이론 속에 창조가 숨어있고 때로는 창조과학자들이 그 빅뱅 이론으로 천지의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거를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변을 해서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이게 큰 충격이 됐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CNN에 있는 그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학이 이 모든 우주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창조 그리고 그 종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많은 또 혼란을 야기했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또 인용해서 사용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교황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에 또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모인 종교 그 모임에서 거기서 이 교황은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재는 설명될 수 없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학이 그렇게 편협해지면 그러면 과학 자체도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과학 자체가 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옛날 중세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과학 자체도 어리석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교황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 말하는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교황이 말하는 그런 건 아니다. 신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과학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기사를 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름 대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을 갖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각각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설교 단상에서 그리고 또는 매체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뭔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황이 자기 개인 자격으로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온 세계의 천주교의 수장으로서 말을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저 한 개인으로 말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게 다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한들 누가 그 얘기에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종교 기독교의 대표나 수장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이든 과학자이든 또 공무원이든 박사든 혹은 누구든 간에 혹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인이든 문화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렇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좋아하셔. 이걸 기뻐하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야기와 견해를 내놓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나 혹은 교황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하루가 된 사람들, 1년이 된 사람들, 10년이 된 사람들, 혹은 20년이 된 사람들,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까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나와서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의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온 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7장, 38장, 39장, 그다음 40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그 말을 주도하며 그 말을 진행하던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실까요? 주님은 말해드렸잖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은 저런 분이고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주님은 저걸 기뻐하시고 말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도 부족할 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실까요?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한다. 근데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회개해라. 너희가 번제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지금 회개해라.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얼른 이 세 친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욥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게 말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하여 그리고 표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들이 잘못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똑바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오해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경건한, 기뻐하시는 설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들은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좀 보세요. 눈을 크게 뜨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정말 들어봅시다. 잠을 깨서 조성기 씨 잠을 깨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박사들은 자기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자기가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자기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 세계에는 보이는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리는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그것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 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구름 사진이 딱 한반도의 중부지방에 구름이 모여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구름이 거기에만 그렇게 모여있게 되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아가야 될 텐데 날아가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것을 미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큰 비가 왔습니다. 100년 만에 온 비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박사도, 아무리 학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듣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답답해져 버리니까 편협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신의 우주를 창조하지 않는다.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과학이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명할 수 있다는 이 설명 자체에 뿌듯해하면서 대견해하면서 신을 부정해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부정해 하나님 것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데 그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경험한 것, 그게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박사들이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력 수준이 낮아도 그 수준에서 그는 박사예요. 내가 아는 한 박사예요. 내가 경험한 한 박사예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까?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오리도 되지 않는, 심리도 되지 않는 그 세계 안에서 그는 박사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다른 도시를 가본 적도 없고 해외를 나가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그 도시에서는 그가 박사예요. 그 박사의 그 생각과 박사의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읽지 않은 건 다 책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 않은 지식은 다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은 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큰 건물 속에 책상 하나 들여놓고 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책상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야 될 월세가 있고 내야 될 수도세가 있고 내야 될 세금이 있고 내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상 하나에 이 모든 세계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책상을 얼마나 깨끗이 하며 내가 이 책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 분임을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을 열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퇴색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썩지 아니하는 영광, 영원한 영광, 퇴색하지 않는 영광, 먼지 하나도 묻지 않는 그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었느냐 하면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금수, 새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버러지, 버러지는 파충류입니다. 파충류의 형상으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파충류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들고 금수도 만들고 버러지도 만드셨어요. 파충류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그러한 것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 그린 그림, 여러분이 만든 찰흙 조각, 여러분이 제작한 그 어떤 무슨 모양, 이거로 여러분 자신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그 어떤 손길,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그 어떤 창조의 행위, 여러분이 행한 어떤 그런 어떤 창작의 행위로 여러분 자신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죠. 그걸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길이 그저 간 것이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인을 하고 여러분이 글을 쓰고 여러분이 편지를 쓰고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흔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쓴 편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쓴 글은 또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시고 금수도 만드시고 버러지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으로 바다로 우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계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만드신 주님의 능력은 그 영광은 만들어진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비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면 이 그림이 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비교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창조자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금수의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아까 그 교황이었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금수의 형상으로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버러지 모습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영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야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내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화신은 고양이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장화신은 고양이라는 동화에 보면 이 고양이가 지혜를 해서 마법을 부리는 성주 오우거라는 성주인데 이 성주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쥐가 한번 대보세요. 쥐가 한번 대보시면 제가 당신의 마법을 믿겠습니다. 해서 그래 내가 한번 쥐가 대범하고 쥐가 딱 되니까 장하시는 고양이가 그 쥐를 그냥 날름 먹어버렸어요. 그게 그 동화에 나온 한 장면이에요. 왜 쥐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먹기 쉽거든요. 그래야 잡아먹기 좋거든요. 왜 교황이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또 금수의 형상으로 그리고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까요? 그래야 다루기가 좋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교황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회에 자기의 삶의 교황이 자기 삶의 황제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은 슬퍼하셔. 하나님은 기다리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동 판매기야. 내가 돈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단지 그뿐이야. 하나님은 그냥 내게 있는 묵주와도 같아. 내게 있는 장식물과도 같아. 이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형상은 어떤 모양새를 말하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냥 인간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합니다. 또 때로는 글에서 형상화합니다. 또 때로는 소설에서 형상화합니다. 매체에서 형상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버립니다. 많은 사회의 교황들, 자기 삶의 교황들, 자기 삶의 황제입니다. 종교적인 황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켜서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너무 볼품이 없군요. 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 버리고 마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사랑해 드려야 하는, 섬겨 드려야 하는, 안 그러면 삐지는, 안 그러면 분노하는, 그저 인간적이고, 그저 질투심이 많은 그러한 분으로 축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루기가 싫은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분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에게 정말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빨리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과 금수 형상과 버릇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저 갖고 놀고 있는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더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인간의 금수의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욕심에 정욕에 내가 내어버려 두겠다 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욕이 얼마나 컸길래 회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허망해진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질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욕이 컸으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하며 불경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냥 내어버려 두실 때에 그들이 나타내는 그 더러움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 더러움으로 자기 몸을 얼마나 더 더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치매에 걸린 노인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린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가족은 어떻게든지 대소변을 가려주고 또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면 그 배설물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고집센 노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가 내버려 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배설물을 싸겠죠. 자기의 배설물을 내겠죠. 그리고 또 내겠죠. 또 내겠죠. 또 내겠죠.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자기의 배설물을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럼 그 배설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설물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뱉은 그 정욕이, 그가 내뱉은 더러움이, 그가 내뱉은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결국은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지옥 같은 것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얼마나 추악스러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 속에 내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병이 생기고 그들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몸에 더러움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에요. 그뿐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내어버려 두시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그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저리가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정말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놓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해를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만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를 만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자를 만나, 그리고 욕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서로 욕되게, 서로 고통당하게,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몸에 해를 얻게 만들어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접하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든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욕심에 내버려졌기 때문에 그 몸이 서로 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때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 영광을 또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지 못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아져 버린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대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그럴 때 대답이 궁색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일까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과 그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회개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을 회개해라. 감사치 않은 것을 회개해라. 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든 것을 회개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 회개해야지.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애기와 같습니다. 애기. 애기가 대소변을 가립니까?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우리 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이 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소변 가리는 줄 아세요? 못 가립니다. 대소변 늘 쌉니다. 언제 쌌는지 기저귀가 축축해져 있고 언제 쌌는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부모는 얼른 그것을 씻깁니다. 빼서 또 씻깁니다. 또 깨끗하게 해서 다시 기저귀를 딱 갈아입힙니다. 그러면 또 깨끗해져요. 근데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싸요. 그러면 또 얼른 부모는 또 그것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늘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또 씻어주십니다. 그것을 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또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통해 하게 해주십니다. 부모가 그걸 그대로 놔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통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가 그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역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 교사를 통해, 전도사를 통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이 지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 말고 안다 아는 것 말고 진실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무엇으로 바꾸어 놓지 않는 무엇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한번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갖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제지시켰습니다. 너희는 나를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찬송이 아니니까 너희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귀신에게는 말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찬송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받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찬송을 받아 진실로 우리의 찬송을 받을 분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송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것이다. 온전히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며 그리고 멸시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전히 찬송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욥의 말처럼 정당하게 욥의 말처럼 경건하게 욥의 말처럼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 부르면서 방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